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을 통해 월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8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핵 협의 그룹 NCG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군 병사 한 명이 월북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름의 미군 병사가 판문점을 견학하던 중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18일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오스틴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오스틴 장관은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견학 도중에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며 우리는 그가 북한 구금시설에 있다고 믿는다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사하면서 군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자, 이 오스틴 국방장관의 말, 이 미군 병사가 자발적으로 월북한 것임을 지금 인정을 하고 밝힌 것이죠? 윤 기자가 먼저 좀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그 발언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오스틴 장관이 willfully 그리고 without author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willfully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라는 의미고요. without authorization은 미군 측의 승인 없이 이렇게 갔다는 거죠.
예.
자진 월북했음을 그 언급한 것이고요. 킹 이병은 이제 잘 알려진 대로 판문점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도중에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때 그리고 또 문재인 한국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에도 봤었지만 이 남과 북의 경계가 그야말로 한 걸음으로 그 달라지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서 이 경비병들은 무기 소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킹 이병도 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서 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등을 돌아보던 중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달려간 것으로 그렇게 목격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킹 이병이 올해 23살인데요. 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북쪽 지역으로 뛰어갔다. 이렇게 당시에 관광을 같이 하던 목격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인데요. 여러 가지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이 병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정으로 월북했는지 이 어떤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월북한 그 미군 병사 그 트래비스 킹 2등병은 올해 이제 23살이고요. 미국 그 위스콘신 출신 흑인 병사입니다.
네.
이번 월북 사건이 나고 나서 언론이 이제 킹 이병의 부모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부모들은 킹 이병이 평소 그 상당히 조용한 성격인데 왜 월북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킹 이병은 이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유흥을 하던 중에 한국인을 그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네.
경찰에 그 체포됐을 적에 킹 이병이 그 경찰차를 그 발로 차고 또 경찰관에게 그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 그 500만 원을 선고받고 또 폭행 혐의로 2개월간 그 구금이 됐다고 그러고요. 지난 7월 10일 그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킹이병이 약 일주일간 그 감시 대상으로 지내다가 미군 당국으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날 인천공항으로 그 호송이 됐는데요. 비행기에 그 탑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호송을 하던 미군 헌병이 인천공항까지는 같이 갔으나 그 인천공항에 가보시면은 그 CIQ라고 그래갖고 세관이나 검역 통과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미군 헌병이 그 들어갈 수가 없어서 킹이병을 아마 들여보낸 걸로 그 생각이 되고요. 킹이병이 그 세관 그 지역을 통하면서 공항 직원들에게 내가 그 여권을 분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판문점 관광에 나섰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킹이병이 어떻게 판문점 관광에 나섰는지가 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데요. 왜냐하면은 그 판문점 관광이나 그 견학을 하려면 최소한 사나흘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 예.
어떻게 킹이병이 이 관광 신청을 미리 했는지 이거 이 부분이 아직 좀그 불확실하고요. 같이 그 판문점 관광했던 다른 관광자들에 따르면 킹이병이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판문점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뭐 하하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북쪽으로 달려가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 그래서 월북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백악관은 국방부가 킹이병의 안위와 관련해서 북한군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북한과는 이 통신 채널들이 다 이게 단절이 되고 그래서, 뭐 얘기들이 잘안 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까요?
예, 그이 판문점을 통해서 미군과 북한군 사이에 군 간의 연락 전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연락 전화를 통해서 미군이 북한군 측에 그 의사를 타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국방부는 밝히고 있고요. 이 판문점의 군 연락 채널뿐만 아니라 미국은 내부적으로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이 협력하면서 다각도로 지금 그킹 이병의 그 안위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스웨덴 아닙니까?
예.
스웨덴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측이 지금 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킹 이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지 소재뿐만 아니라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미국 여러 부서에서는 미국으로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그렇게들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월북을 했고, 그러다 보면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북한을 그 여행하다가 또는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억류된 그 미국인이 여러 있는데요. 이제 억류된 경우,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억류됐을 경우에
예.
북한이 돌려줄 의사가 있으면은 그 미국이 그 고위 인사를 파견해서 데려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에 당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미국인 3명을 그 데려온 적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당시 그 억류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북한에 넘어간 경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 여러 정황을 보면 억류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제 발로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간 자진월북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킹이병이 나는 북한에 남겠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미국이 설사 송환을 하고 싶어도 데려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자진 월북을 한 경우에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끌려간 것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북한에서 과연 어떤 대우를 받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전문가나 소식통들, 그리고 또, 과거에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자진 월북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자유세계로 돌아온 케이스들도 있었죠. 가령, 찰스 젠킨스, 병장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 주한미군 근무 당시에 자진 월북했고요. 이후에 20여 년 넘게 살다가 2002년에 일본에 이제 입국을 했는데요. 평양에서 결혼했던 부인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납치됐던 일본 여성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와 왔었는데요. 그 경험담들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북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일단은 첫몇년 동안은 상당 기간을 자아비판 그리고 또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계속되는 주체 사상을 교육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북한의 선전 영화에서 출연해서 외국인 역할로 하거나 또는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또한 이 사람들이 서방의 자본주의적 삶을 버리고 사회주의를 택했다 이런 차원에서 대대적인 선전에 이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진 월북 형태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케이스는 이번에 킹 이병 외에도 대여섯 차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1962년에 주한미군 근무 중에 래리 앱셔 일병이 있었고요.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1965년에 찰스 젠킨스 병장 그리고 제리 페리시 병장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젠킨스 병장은 유일하게 북한에서 오랫동안 결혼해서까지 살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케이스 아닙니까? 이 젠킨스 병장이 2017년에 노환으로 사망하기 전에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자신이 너무나도 무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시 피난처로 찾아갔던 북한이라는 나라가 말 그대로 거대하고 정신 나간 감옥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곳에 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아주 외부세계에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미국과 북한이 어떤 대화를 좀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가 이제 방북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18년 5월이죠. 당시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미국인 3명을 데려왔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북 관계가 당시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2009년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여기자 2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평양에 갔고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킹 이병을 돌려보낼 의사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송환을 위해서 미국 보고 인사를 파견해라 이렇게 할 경우 아마 미국에서는 당국자들을 아마 평양에 보내서 킹 이병을 데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이 과정에서 미북 간의 또 대화가 좀 재개되고 미북 간의 그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킹 이병이 송환을 거부하거나 북한이 그 송환할 의사가 없으면 사건이 그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킹 이병 송환이 쉽게 이루어질지 장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다, 그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저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으로서는 정말 그알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이 방송이 나가는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런 그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18일 서울에서 미한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이날 회의는 미국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캠벨 조정관과 김태효 1차장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There is no issue that we take more seriously than the strength, than the confidence in our nuclear deterrence.
이제 양국의 확장 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캠벨 조정관은 우리에게 핵 억제는 그만큼이나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고 능력을 확신하는 분명한 자산이라며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이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 NCG 첫 회의가 열린 것인데요. 이렇게 회의가 열렸다. 이것에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미 국방부가 설명한 대로 이번 회의 출범회의 아니었습니까? NCG 워싱턴 선언 이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미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잘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 말하자면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한다. 그리고 또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핵 협의 그룹 설립을 선언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맥락에서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차원에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핵심적으로는 이 북한의 핵 무력이 강화되고 있고 또 선제 공격에 대해서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내 일각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안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확장 억제를 말하자면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에 나타난 것인데요. 그 선언에 말하자면 밝힌 대로 미국과 한국은 이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번에도 거듭 발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북한의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번에 첫 회의를 연 뒤에 두 나라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두 대통령 차원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특히 핵 위협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확고하고 강력하게 보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회의는 당초 합의됐던 차관보급이 아니라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주관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미한 핵협의 그룹 NCG는 당초 발표된 그 차관보급이 아니라 좀 고위급으로 올렸습니다. 커튼 캠벨 그 조정관,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태효 1차장이 주관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차관보급으로 낮춘 그런 상태에서 그 하는 것보다는 고위급이 참여해서 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한국과 미국이 모두 한 것 같고요. 요번에 그 김태효 차장 또 캠벨 조정관의 그 말을 종합을 하면 이번 그 핵협의 그룹에서는 크게 봐서 그 다섯 가지 분야가 그 다루자. 이 점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핵기획 및 핵태세 검토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핵우산 보장 얘기는 많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핵우산을 또 어떤 무기를 지금이 배치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그 기획하고 보장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공동 기획하고 공동으로 검토하고 기획하자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이번에 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미국의 그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어떻게 합쳐서 대응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미국은 그 핵잠수함이나 핵전략폭격기 같은 핵무기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많죠. 반면에 네. 한국은 재래식 무기, 전투기, 탱크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뛰어납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이것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쓸지 한미 당국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것을 그 얘기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국에 좀 자주 배치해서 북한에 그 메시지를 좀 보내자. 왜 그러냐면 한국과 미국이 그 이렇게 핵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만 말로만 하게 되면 북한이 그걸 잘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핵 잠수함 또 전략 폭격기 이런 것을 자주 배치해서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런 것을 그 실천하고 이행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기 발생 그러니까 북한이 핵이나 또는 재래식 무기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위기를 발생하면 어떻게 위기를 감소시킬지 한국과 미국이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 방안을 만들자 이런 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그 핵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 그 연합 작전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그 가상 연습을 많이 하고 또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그 작전 이런 것을 좀 대비를 하고 또 한국 전문가 또 군 실무자 이런 사람들을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서 핵 문제 또 전략 문제 이런 것을 공동으로 교육하고 전문성을 높이자 이런 크게 봐서 다섯 가지 얘기를 이번 회의에 했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김태효 차장은 NCG가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간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몸 같이 일사불란하게 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걸로 들리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사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김태효 차장이 설명하는 것은 한미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간다. 이것이 이제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단계는 함께 협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지 여부는 이제 고위급 차원에서의 두 나라의 그 말하자면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미국은 사실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은 곧바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압도적 대응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회의에서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고요. 또 워싱턴 선언에도 그런 맥락으로 그 핵 협의 그룹의 결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예.
로스앤젤레스를 서울과 맞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한국으로부터 제기될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워싱턴 싱크탱크의 연구원의 그런 말하자면 그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예. 사실 핵 협의 그룹이 결성되고 또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고위급 차원에서 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논의를 하는 그런 계기 자체가 한국 내 일각에서 이와 관련한 말하자면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한국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나 미국의 예. 전술 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미국의 말하자면 북핵 공격에 대비한 방어 또 이런 여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 말하자면 한국 내 일각의 그런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예예. 예. NCG는 북대서양 조약이고 나토의 모델을 참고로 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토와 경우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꼽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출범한 그 한미핵협의는 그 나토와 비슷한 것도 있고요.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그 동맹국과 함께 핵우산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이런 점은 비슷합니다.
예.
나토는 그 핵기획그룹, 영어로 NPG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 국가들과 함께 핵 문제를 그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이 점은 그 한미 핵협의 그룹과 이제 비슷한 성격이죠.
예.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그 전술핵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예.
나토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 전술핵을 나토 영토에 두고서 이것을 그 유럽 국가, 나토 국가들도 참여하는 그런 형태, 훈련, 대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술핵을 배치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네.
미국은 이미 그 전술핵 그 한국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좀 그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나토는 다자체제입니다. 미국과 독일, 터키, 네덜란드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미는 한국과 미국 양자 차원 두 나라가 참여하는 양자 차원이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미 대통령 별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NCG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사실 그 정상회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NCG에 대해서 새 정상이 논의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실
네.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합의한 겁니다. 이 핵협의 그룹이라는 것은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별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세 나라가 한 자리에서 같이 말하자면 핵협의 그룹을 통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한국에도 제공하고 일본에도 제공하겠지만 이 부분은 별개라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고요.
예.
또 사실 미국은 그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성역 없이 어떤 것이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그 협력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같은 맥락에서 핵협의 그룹 NCG를 세 나라가 공동으로 말하자면 회의체로 구성해서 회의를 갖는 것에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이것이 양자 간의 NCC의 효율성을 또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등의 우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기항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그 NCG 출범 때를 맞춰서 이렇게 온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기항한 건가요?
네, 미국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 핵잠수함이죠. 그 켄터키함이 이제 부산에 그 입항을 했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한미 간에 열린 핵협의 그룹 NC 출범의 때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커트 캠벨 조정관이 이날 그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이 켄터키함이 여기 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부산을 방문해서 켄터키함에 그 올라서 여러 가지 그 행사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핵협의 그룹 이것과 때를 맞춘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역시 미국의 전략협정점은 사실 그 여러 항구 이런 쪽을 다녀도 사실 공개를 안 하는데
네.
이번에 공개한 것은 특별히 그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이 같은 그 핵협의 그룹도 만들고 또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한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 전략 핵잠수함을 한국에 보내서 미국과 한국의 이 같은 공동 방위, 공동 핵무력 이것을 과시해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을 한 것이 42년 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그 기항에 대해서 북한에서 매우 그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켄터키함이 어떤 것인데 그런지 그 재원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 켄터키함이 선체 길이가 170m에 달하고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전략 핵 잠수함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켄터키함에는요, 이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는 트라이던트 2 탄도미사일이 20여 기가 탑재될 수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 북한은 잠수함의 기동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네.
그런 전술 전략 무기가 바로 핵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은 국방성의 담화를 통해서 이 켄터키함의 그 한국 기항 자체가 말하자면 북한의 핵 공격 말하자면 그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19일 새벽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NCG 그 모임, 그다음에 핵잠수함 부산 기항,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볼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실 이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 그리고 또 핵협의그룹 미국과 한국의 출범회의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어떤 것인가요?
네, 북한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종류의 그 미사일을 쐈는지 북한도 밝히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도 이제 밝히진 않았는데요.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이 그 19일 오전 3시 30분부터 3시 46분까지 평양 인근 그 순안 근처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이 미사일이 약 550km를 비행해서 동해에 떨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이것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봤을 적에 북한이 그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KN-23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존 아퀼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18일 세미나에 참석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아퀼리노 사령관이 밝힌 내용은 그 에스펜 연구소라고 하는 민간기관에서 주최한 에스펜 안보 포럼, 매년 열리는 그런 포럼인데요. 네. 여기에서 언급한 것인데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최근에도 시험 발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퀼리노 사령관의 그 의미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충분히 대비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 태세가 돼 있다 이런 네. 언급으로 비춰집니다. 다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분석 중이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오늘은 미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을 통해서 월북했다는 소식과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를 연 소식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이달의 뉴스 키워드는 여자 축구가 되겠습니다. 2023 여자 월드컵 그리고 미셸 강인데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여자 월드컵 경기가 20일 개막했죠.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치러지는데요. 개막을 앞두고 지난주에 여자 월드컵 역사에 이정표를 쓴 소식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그 여자 월드컵 대회 상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뉴스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국제축구연맹 FIFA도 예고를 했었던 일이잖아요.
네네. 이 세계 각국의 여성 축구 선수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남자 월드컵하고 상금을 똑같이 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번에 요청된 내용은요. 이전부터 여성 축구 선수들이 제기했던 그 상금 증액 요구에 더해서 처우 문제까지 그 변화가 작지 않습니다.
네. 자, 달라진 내용 좀 볼까요?
네. 골자는 라운드별 진출 상황에 따라서 각 팀 선수에게 돌아가는 액수를 아예 고정한다는 겁니다.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더라도 네. 그 팀의 선수, 미국 경우에는 23명 전원이 3만 달러씩 받게 됩니다.
출전만 해도 그러니까 3만 달러는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죠.
네. FIFA가 주최하는 여자 월드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732명 모두가 돈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변화는 사실 선수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국가대표 선수인데도 준 프로 선수나 뭐 아마추어 선수여서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받더라도 보수가 아주 낮은데요.
네.
FIFA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자 축구 선수들의 평균 급여는 1년에 14,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아.
자, 올해는 대회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3만 달러를 보장받는 것에 더해서 경기를 진행할수록 더 높은 곳에 진출할수록 상금이 더 커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출전팀이 16강에 진출을 하면요. 개인당 상금이 6만 달러가 되고요. 8강의 경우에는 9만 달러로 오릅니다. 우승팀의 선수들 1인당 27만 달러, 준우승 선수들 19만 5천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자, 앞서 2019년 프랑스에서 열렸던 월드컵 당시에 FIFA는 남자 월드컵과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여자 월드컵의 상금 풀, 그러니까 우승팀에게 제공하는 상금의 총액을 300% 이상 늘렸습니다.
네, 와, 처우 개선에 관한 변화도 중요할 텐데 어떤가요?
네. 이번 여자 월드컵부터는 남자 대회와 똑같이 여행, 숙박, 조건을 모두 선수들이 제공받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남자와 여자 축구 경기에서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3만 달러 보장은 뭐 개인별로 봤을 때 변화였고요. 그럼 참가 팀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예. 자, 여자 월드컵의 상금 총액, 경기에 출전한 모든 참가 팀 32개 나라에 다 돌아갑니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16개 나라는 FIFA로부터 각각 225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네.
선수들한테 69만 달러, 그리고 각국의 축구연맹이 156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우승팀이 얼마나 받게 될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네.
1,05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621만 달러가 선수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429만 달러는 연맹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네. 자, 이런 변화들 선수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네.
많은 선수들에게 이번 상금 증액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로 평가가 됩니다.
네.
상금이 축구팀이나 연맹에 거치지 않고요. 선수 개개인에게 모두, 그리고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축구팀에서 임금을 받지 않거나 또 적은 임금을 받아왔던 선수들에게는 이번 변화, 말씀드린 대로 축구에만 전념할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뭐 선수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게 결국 축구 발전에 필요한 일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앞서 그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2026년 남자 월드컵 대회와 2027년 여자 월드컵 대회까지 남녀 축구 경기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많은 국가와 선수들, 특히 그 선봉에 미국 여자 축구팀 대표팀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네네.
선수 측 반응은 어떨까요?
예. 자, 미국의 유명한 공격수입니다. 알렉스 모건 씨.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선수들에게 직접 이 돈을 지급해 준다는 것, 상금을 지급해 준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면서 이것은 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선수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프로 축구 선수들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세계 국제 선수 협회 피프로의 여성 축구 글로벌 정책 및 전략 관계 담당자인 세라 그레고리우 씨도 AP통신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모여서 목표를 달성하고 서로 간의 결속과 여성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선수들에게 보여준 것, 정말 긍정적인 일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또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고 후배 선수들을 위한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네, 여자 월드컵 상금 인상 소식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주목해야 할 선수가 누군지 좀 보죠.
네. 자,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출전 국가가 내세우는 최고 선수들을 소개했습니다. 최고 선수들 25명의 이름을 거론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여성 축구가 크게 성장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자, 이전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몇몇 최고의 팀에서만 나오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여러 나라 대표팀에 포진해 있다. 어느 때보다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최고 선수라는 의미는요. 실력을 포함해서 또 시청률을 높이는 그런 선수를 의미합니다.
네, 저 누군지 궁금하네요.
미국 선수들만 조금 살펴볼까요?
예.
두 선수가 있습니다. 34살 공격수 알렉스 모건 선수 12위에 있습니다. 모건 선수는 유연성, 뭐 골 감각이 아주 좋고요. 미국 여자 프로축구 리그 지난 시즌 17개 경기 가운데 15골, 15점을 내면서 득점왕을
네.
차지했습니다.
네, 또 다른 선수 있을까요?
네. ESPN 전문 심사단이 3위로 꼽은 22살의 공격수가 있습니다. 소피아 스미스 선수인데요.
네.
사실 이 선수를 축구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세대교체를 주도하는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에 대부분 골을 넣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자신감이 대단하고요. 골을 향한 대담함,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네.
수비수와 대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예, 미국 여자 축구 리그에서 13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네. 자, 미국 여자 월드컵 대표팀이 북마케도니아 출신의 46살 감독이죠.
네.
블라트코 안도노프스키 감독인데 미국 팀이 사상 지금 최초 4연패를 노리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여자 월드컵 대표팀 지난 8번의 월드컵 중 4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에 아주 막강한 팀인데요.
네.
사실 역대 월드컵에서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네.
1991년에 그 첫 대회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1999년에는 대회가 LA 로즈볼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9만 2천 명 관중 앞에서 월드컵 우승컵 들어올리면서 미국에서 여자 축구를 그 주류 스포츠로 끌어올렸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뒤에 2003년과 2007년 2연속 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최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하지만 다시 최근 두 차례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고요.
네.
이번 경기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월드컵 대표팀 구성은 23명으로 되어 있고요. 미드필더 린지 호란 선수가 지금 주장입니다.
네, 지금 주장 이름 알려주셨는데
네네.
미국 대표팀 주장이었던 이 메간 라피노 선수
네네.
주목해야 될 텐데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라고요? 은퇴한다고요?
예. 올림픽 금메달도 목에 걸었던 라피노 선수. 동성애자이고요. 미국 대표팀 주장으로 또 언론에 아주 자주 등장하면서 아이콘으로 부상을 했었는데요.
네.
이 라피노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2015년과 2019년 FIFA 여자 월드컵이 미국 팀이 우승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재능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뭐 최고 선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나이가 38살입니다.
좀 많죠.
예. 이번 월드컵 경기와 그 미국의 연례 토너먼트인 미국 여자 축구 리그를 마치고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피노 선수에게 이번 월드컵 네 번째이자 마지막 대회가 됩니다.
네.
자, 조별리그 2조인 미국 팀의 본선 경기는요. 21일 베트남 경기를 시작으로 26일 네덜란드 그리고 8월 1일 포르투갈 경기가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달 여성 뉴스 스포츠 소식으로 꽉 채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뉴욕타임스 신문이 여성이 비주류인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 지도자를 소개하는 트랜스포밍 스페이스에 여성 프로축구팀인 메릴랜드 워스네스프리 축구 구단주를 소개했는데
네.
한인 여성이네요.
맞습니다.
누군가요?
네. 미셸 강 씨입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미셸 강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강 씨를 여자 프로축구의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우리 64살의 강 씨는 한국 이름이 강정호입니다. 강 씨는 워싱턴 스프릿과 프랑스의 올림피크 리옹의 대주주가 되면서 여러 구단 법인을 소유하고 이끌고 있는 첫 번째 여성입니다.
와.
강 씨는 앞으로 더 많은 팀을 추가할 그런 가능성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여자 축구에 대해서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셸 강 씨가 이 워싱턴 스피릿을 인수한 게 언젠가요?
지난해 3월입니다. 이 워싱턴 스피릿의 인수를 마무리한 게 그 시점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여자 프로축구 리그 팀에서 지배적 지분을 소유한 그 첫 번째 유색 여성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습니다.
네.
당시 인수는 그 축구계에서 꽤 화제였습니다.
네.
그 팀의 그 이전 감독의 그 선수 학대 혐의가 나온 후에 아주 장기적인 논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그런 만큼 여성 구단주로서 여자 선수의 인권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도 받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을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강 씨, 새로운 구단주 강 씨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가 관심이 많은데요.
네.
여성 선수 학대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이고 여자 선수를 위한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지 말씀하신 대로 책임이 막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강 씨의 계획이 있을까요?
예, 신문과의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강 씨의 그 인터뷰에서의 대답은 자신이 소유한 팀의 감독이 이전 감독이 여성 직원들에게 나쁜 직장 문화를 유발했다는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여성이고 유색인이라서 선수를 더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조건 때문에 어떤 문제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강 씨의 면면을 좀 볼까요?
네. 미셸 강 씨,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코크노산테의 최고 경영자 CEO인데요. 이 회사는 연방보건 그리고 군사기관, 정보기관과 주보건 프로그램을 위한 보건기술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네.
강 씨는 전에는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도 잘 모른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적어도 펠레는 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축구를 잘 몰랐던 자신이 2019년 이 스프릿팀 인수 그룹에 동참할 것을 제안받았고 그 뒤 6개월 동안 축구와 축구 선수에 관한 공부 아닌 공부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민 1세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경제와 경영을 공부하다가 사업가의 꿈을 이루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했는데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위를 취득하고 예일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강 씨는 신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번에서 30번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2008년 경기 침체 당시에 창업을 했는데 워싱턴 DC 지역에 작은 차고를 사무실로 꾸렸고요. 현재는 수백만 달러 수익을 내는 회사로 키웠습니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스포츠 그것도 축구계 소식으로 채워드렸습니다. 조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직설적, 노골적, 너무 솔직히, 기탄 없이 얘기한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noticed how outspoken David is? He never hesitates to say exactly what's on his mind.
I know. He's always been like that. I admire his ability to speak up without any reservations. It's like he has this fearlessness when it comes to expressing himself.
It's true. Sometimes I wish I had that kind of confidence. I tend to hold back my opinions because I worry how others might react.
It can be daunting to be so open, but he's not afraid of being judged or criticized for his thoughts. Sometimes I wish he'd be less blunt.
존과 제가 데이빗이 기탄 없이 말하는 대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노골적으로, 솔직히, 기탄 없이 말하는 것, outspoken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Have you noticed how outspoken David is?
데이빗이 얼마나 거침없이 얘기하는지 눈치챘나요?
Have you noticed?
뭐뭐 한 걸 알아챘어요?
Have you noticed how outspoken David is?
데이빗이 얼마나 거침없이 얘기하는지 눈치챘나요? 데이빗이 얼마나 아웃스포큰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단도직입적으로 기탄 없이 얘기하는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정말 기탄 없이 얘기하네요.
You are so outspoken.
당신은 말을 너무 거리낌 없이 하네요.
You are too outspoken.
어떤 사람이 he's outspoken 하다는 표현은 좋게도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He's outspoken when it comes to the immigration issue.
그는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기탄 없이 얘기합니다.
He's too outspoken about people's outfits.
그는 사람들의 차림새에 대해서 너무 거침없이 얘기해요. 자, 당신은 정말 기탄 없이 말하네요.
You are so outspoken.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noticed how outspoken David is? He never hesitates to say exactly what's on his mind.
I know. He's always been like that. I admire his ability to speak up without any reservations. It's like he has this fearlessness when it comes to expressing himself.
It's true. Sometimes I wish I had that kind of confidence. I tend to hold back my opinions because I worry how others might react.
It can be daunting to be so open, but he's not afraid of being judged or criticized for his thoughts. Sometimes I wish he'd be less blun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noticed how outspoken David is?
데이빗이 얼마나 거침없이 얘기하는지 눈치챘어요?
He never hesitates to say exactly what's on his mind.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I admire his ability to speak up without any reservations.
나는 그의 기탄 없이 서슴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감탄합니다.
Without reservations.
예약이 없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오늘 대화에서 without reservations는 주저함이 없다, 의구심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 미심쩍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have reservations about this.
나는 이곳에 의구심이 들어요.
He has the ability to speak up without reservation.
그는 주저 없이 자신의 소신을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I took the job without reservations.
나는 그 직업을 주저함 없이 선택했어요.
I took the job without hesitation.
자, 그럼 끝으로 당신은 정말 기탄 없이 말하네요.
You are so outspoken.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noticed how outspoken David is? He never hesitates to say exactly what's on his mind.
I know. He's always been like that. I admire his ability to speak up without any reservations. It's like he has this fearlessness when it comes to expressing himself.
It's true. Sometimes I wish I had that kind of confidence. I tend to hold back my opinions because I worry how others might react.
It can be daunting to be so open, but he's not afraid of being judged or criticized for his thoughts. Sometimes I wish he'd be less blun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당신은 정말 기탄 없이 말하네요.
You are so outspoken.
당신은 너무 꺼리낌 없이 거침없이 얘기하네요.
You are too outspoken.
솔직히 자신의 의견을 기탄 없이 말할 때 긍정적인 방법, 부정적인 방법 두 가지로 표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뷰의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뷰의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